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28일 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조기 체결을 통해 두 나라의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동반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힘 또는 강압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질서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영내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 기도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또 동맹의 격상을 통해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고 재무장을 강화하는 길을 텄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통해 양국은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 동성 간 결혼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사적인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은 수도 워싱턴과 36개 주로 최근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14개 주 가운데 켄터키와 미시건, 오하이오, 테네시주는 법으로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28일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서는 동성애 찬반론자들이 모여 서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부끼는가 하면 동성애는 범죄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하면서도 동성부부가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혼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란이 마샬군도 선적의 화물선 머스크 티그리스에 경고 사격을 가한 뒤 억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이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경비정이 화물선에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자 경고사격을 가했고 이에 선원들이 화물선을 이란 연안으로 운항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군이 미국 화물선과 미국인 승무원 34명을 붙잡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워런 대변인은 선박에 미국인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해군 구축함 페라거트호와 정찰기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내무부는 28일 이번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5,057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1,915명으로 집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454,76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구조작업이 더디어 사망자 수가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날부터 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애도 기간 결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크샨주에서 28일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100여 채를 덮쳐 최소 52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다크샨주의 굴 무함마드 바이다르 부지사는 BOA에 사망자들 가운데 여성 25명과 어린이 2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다르 부지사는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 3일 전에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계속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지역 범죄를 다룬 드라마의 원작자와 출연 배우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드라마 더 와이어의 원작자 데이비드 사이먼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프레디 그레이의 이름을 내세워 폭력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분노와 이기심 그리고 잔인성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간지 볼티모어선의 전직 신문기자였던 사이먼은 또 그레이의 이름을 외치는 평화적 시위에서 잠재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는 이달 초 볼티모어 경찰서에 구금돼 있다가 척추에 입은 부상이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두 나라가 앞으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뭐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일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크 리퍼트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자유와 법치 등 가치 공유에 기초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전환을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동맹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 경제협력, 북한의 핵과 납북자 문제, 국제 테러리즘 대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이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전환하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돼 지난 70년간 화해의 힘과 다양한 도전에 협력한 만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ith the steps that we've taken today, our alliance will play an even greater role.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와 번영, 인간 존엄을 강화하는 더 위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일 동맹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공동가치를 공유하며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 여성들을 생각할 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노다마를 지지하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기여 정책을 동맹 강화의 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들을 기초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주권과 영토 통합을 존중하는 한편 국제 분쟁을 강압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투명한 규범과 감독, 국제법을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전날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국제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해 아베 총리와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remain united in pursuit of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발표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 성명의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한편 비확산 의무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금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절차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극적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ully support Japan's efforts to resolve the tragedy of North Korea's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방문 중 만난 한 납북자 어머니의 고통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며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펼치는 영유권과 관련한 강압적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서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앞으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이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뭐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일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관찰할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 일본 헌법 준수, 미일 동맹 틀 내 유지, 그리고 제3국 주권 존중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문서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2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한국 측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해 왔다면서 그 결과 3국의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새 지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일 두 나라가 앞으로 새 지침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28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와 투명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방위협력 지침이 미일 관계 동맹과 조약의 틀 안에서 실행되고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미한 동맹의 위상은 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하는 일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하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 회담 당사국의 공조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게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회담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국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접촉으로 러시아가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조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퍼트 대사는 28일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진정하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위한 훌륭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은 그때까지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지 그리고 경제적 제재라는 전략을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가 있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모두 하나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관된 역할은 한일 양측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하는 것이며 한일 양국이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두 나라 국민을 만족시키기를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퍼트 대사는 한일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협력과 관련해 리퍼트 대사는 미국 행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시기에 조차도 미한 동맹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표며 미한 동맹은 미국의 방위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리퍼트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지난달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사랑과 존경이 더 깊어졌다고 말하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진심 어린 지지를 표현해 준 것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문가는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움직임에 기회를 주려는 다른 세력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 아산플래넘 2015에 참석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that it's certainly true that we see from time to time.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다음 달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최근 대외 행보에 대해 군사안보와 인권 문제 등에서 고립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보리 국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층 불거져 있는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미국이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동맹국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령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사죄하도록 만든다고 해도 효과적인 게 아니라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화해의 여지를 더 고민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칭구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중관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자 원장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모르겠지만 설사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probably we need to have
자 원장은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 간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정책 수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전의 약속을 존중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굳이 고도 미사일을 쓸 이유가 없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원장은 중국 관점에선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평양 현지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는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의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현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조짐이 역력하다고 호베르트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가 밝혔습니다. 콜린 대사는 2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에 상주하는 러시아 외교관이 이와 관련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으로부터 김 제1위원장이 이미 초청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대사는 북한 당국자들이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지난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리 우샤포크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김 제1위원장의 기념식 참석을 잇따라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비료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오전 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출지어 경의선 육로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에이스경암재단이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지원할 텃밭과 온실 건설 자재 18만 달러치로 트럭 22대 분량입니다. 물품과 함께 재단 관계자들도 방북해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에이스경암재단의 안윤수 이사장은 방북에 앞서 임진각에서 가진 환송식에서 이번 농자재 지원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녹화 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관계된 사항을 갈 때마다 상의하지만 도정 업그레이드해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수 있기를.
적은 규모긴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은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불허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현재로선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질적인 면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단체로부터 물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대상과 방식, 분배 투명성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 7개 단체의 물자 반출을 승인한 상태며 조만간 영양식 지원도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부 주도로 테러 단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가 27일 테러의 무기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테러를 직접 시도하거나 지원했다며 관련 증거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2009년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몇 척이 적발된 사례를 들어 북한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단체에 무기를 공급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선박에 있던 무기들이 미국 국무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해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타격 등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물론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암살 기도와 납치 등의 행적도 북한이 가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비롯해 한국의 금융기관과 웹사이트, 언론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테러 지원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북한을 다시 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2008년 이후 북한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테러 사용을 늘려왔으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인권운동가나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주민들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승인하면서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재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이번 주에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자유주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올해 행사의 취지 등 이모저모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해 외부 정보를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자유주간이 벌써 12년째를 맞았습니다.
예.
초창기부터 참석하셨으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늘 워싱턴 올 때마다의 감회, 그리고 북한 자유주간을 기화로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실제로 뛰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이제 겹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지금껏 한동안은 또 서울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또 다시 워싱턴에 와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역할을, 3만여 탈북자들의 역할을 함께 굶어지고 해야 된다, 이런 자각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참 많은 생각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워싱턴에서 이제 쭉 행사가 있다가 서울로 장소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엔 평양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예. 워싱턴으로 회귀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한 다음에는 분명히 평양이었습니다, 목표가.
네.
뭐 좋은 사실인데 다시 워싱턴으로 온 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사실 서울로 옮겨갔고요. 네. 나름대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워싱턴에서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탈북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움직여보려는 저희들의 마음이 실제로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잔 솔티 대회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새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국무부에서도 사람들이 바뀐 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북한 제재법을 비롯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자유주간이 다시 와서 여기서 활동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물론 평양이라는 목표는 틀림없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다시 워싱턴으로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행사 주제 탈북민들의 행동인데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저희들이 뭐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가서 저희들이 북한 대표부에 면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대표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벌리고 싶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위주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지금껏 북한 자유주간이 대부분 실내에서의 세미나, 그리고 학술 토론회, 이런 것들, 선언문 발표, 여기에 머물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저희들이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정부가 작년부터 관영 언론들을 통해서 부쩍 그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김 대표님도 그렇고요. 북한의 자유와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민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들이 신동엽 씨를 일단 굴복시켰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부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신동엽 씨가 잘못 발언한 이야기도 있고 스스로 네. 본인들이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여로 북한 당국은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형사재판소로 보내자라는 근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들은 나름대로 그런 용상 효과물, 용상에서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지금 박상학 대표까지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당국자들은 탈북자들의 자그마한 말 실수라든가 그리고 저들 기준으로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원칙에 어긋나는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데 그 함몰될 탈북자들은 별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년 전 그러니까 2004년 1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 때와 지금 2015년에 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회 북한 자유주간이 북한 인권법 통과에 적극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북한 자유주간을 할 때 북한의 소위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김정일, 김정은을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오늘 국무부 차관보 뭐 여러 국무부 관계자들 만나면서 미국 정부도 탈북자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공감을 표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네.
저희들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별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뭐 이거 합쳐져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탈북자분들의 면면도 10년 전과는 또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젊은 탈북자들도 많고요. 그죠?
예.
국제 행사에서 영어로 이렇게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국제사회와도 소통이 훨씬 더 예, 빨라지고
예.
또 범위도 넓어진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수령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마당과 돈이 중심이 된 사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사실 공포 정치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분위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 중에
네.
가장 핵심 사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 그리고 당신들을 국제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저희들의 활동들이 있었죠.
네.
북한 주민들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북한 주민들하고 또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뭐 지금 워싱턴에 와서 잠깐 못 하고 있지만 거의 뭐 매일처럼 하고 있는데.
네.
그 강철한 대표가 과거에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2006년도에 뭐 저랑 한미 가족이랑 만났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네.
뭐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다이아세아 방송이라든가 그런 매체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전달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마디로 꼭 찍어서 말씀드리면 와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그토록 좁이라고 했던 사회가 우리가 그토록 말하지 못하고 가슴 앓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의 붕괴에 대해서 독재 정권의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늘 말하는 탈북자들을 대통령조차 만나고 있구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들이 딱히 집어서 표현은 못하지만 저들이 뜻했던 바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의 일각에서는 또 이런 행사가 남북관계의 대화를 막는 데 또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한국에서 뭐 일부라고 하면 일부겠지만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도 제가 지금껏 경험한 발언은 아마 오늘쯤 반응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북한 문제나 한국 문제나 한반도 문제나 중국 문제나 국제사회에서의 문제나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김정일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화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원칙, 국제적인 원칙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의 공동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행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조원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의 대지진 현장이 인도와 중국의 외교적 각축장이 되고 있고요.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화물선 한 척을 나포했고요. 또 중국이 국영기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팔 대지진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네팔에서 80년 만에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희생자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군요.
네, 네팔에서 지난 25일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AP통신은요, 28일 네팔 당국자를 인용해서 희생자 4,300명 이상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부상자는요 8,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팔의 수실 코이랄라 총리는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전시 체제로 들어가서 구조와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 사망자가 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망자가 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건 희생자 숫자가 지금의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네팔 말고도요. 인접국인 인도와 중국에서도 이번 지진 여파로 9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주로 수도 카트만두 일대의 피해 상황인데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는 통신과 교통이 끊겨서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됐습니다.
네.
따라서 구호 당국이 지방에 접근하면요 사망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타격을 받은 네팔 주민은 총 39개 지역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 11개 지역 200만여 명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장 지진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네.
네팔 정부의 구조 움직임을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육군 10만 명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나 지진으로 도로와 통신이 끊긴 데다가 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도 턱없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진 희생자들과 이재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구조 작업과 함께 부상자에 대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벌써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거리와 학교 운동장에서 노숙을 하면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아닐 길이라는 이름의 한 주민은요. 장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네팔 대지진 돕기에 나섰죠?
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데 이어서 900만 달러를 추가해서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130명으로 구성된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 공군 수송기를 네팔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대지진 당시 네팔에서 합동훈련 중이던 미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요원 26명도 그대로 남아서요. 구조작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정부 기관인 국제개발처도 5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네팔에 파견했는데 이들은 지진 이후에 중장기적인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구조대를 속속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네팔 출신 구루카 용병 수십 명을 고국으로 보내서 구호작업을 돕도록 하고요.
네.
수송기를 통해서 1,000개 이상의 구호물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일본도 800만 달러의 구호작업을 보내기로 결정하고요. 구조활동을 도울 자위대원 110여 명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요. 100만 달러와 함께 40명으로 구성된 구호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의료구조대가 곧 네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타이완도요. 네팔에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제의했는데 네팔 정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구조대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네팔의 구호 현장이 중국과 인도의 외교적 각축장이 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비롯한 외신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
아시아의 대국인 인도와 중국이요. 네팔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네팔의 구조대와 지원 물자를 경쟁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팔의 인접국인 인도는요.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 25일 300명의 구조 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항공기 4대를 네팔에 보냈습니다.
네.
중국 역시 지난 26일 수색 구조 인력 62명과 의료 장비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중국 상업부는 천막과 담요, 발전기 등 2천만 위안 상당의 구호품을 네팔로 보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필요한 구호물자를 기꺼이 네팔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네팔 정부가 타이완의 구조팀 파견을 거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네팔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는 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를 보시면은요.
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죠. 그동안 네팔은 주로 인도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네팔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리면서 네팔과 중국 관계가 한결 긴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 중국은요. 네팔에서 고속도로, 발전소, 공장 건설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 네팔에 대한 원조를요. 기존의 5배인 1억 2천만 달러로 늘린다고 밝히면서 네팔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전은 한결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미국 뉴욕으로 가보죠.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열렸는데 먼저 핵확산 금지 조약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핵확산 금지 조약은요. 말 그대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네.
5년마다 각국에 모여서 조약 내용을 검토하는데 이게 바로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입니다.
네.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등 각국 외무장관이 모여서 핵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자세를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의 연설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케리 장관은 27일 연설을 통해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의지는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래된 핵탄두 2,500개 가운데 20%를 더 빨리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큰 현안이 이란 핵 문제인데
네.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케리 장관은요. 이란과 주요 6개국과의 핵협상 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근접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27일 연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12년의 대치 상태를 끝낼 훌륭하고 포괄적인 합의안에 어느 때보다도 근접한 상태라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면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케리 장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렇죠. 캐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는 가장 두드러진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일 평양 당국이 진지하게 나올 경우 관련국과 협력해서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설과는 별도로 캐리 국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죠.
네, 27일 존 캐리 국무장관은요 뉴욕에서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캐리 장관은 뉴욕에 있는 이란의 유엔 대표부 대사 자택에서요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을 한 시간쯤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회동 내용을 물었습니다마는
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만남이라면서 더 이상 답을 안 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만남이라고는 해도 당연히 이란 핵협상 문제를 논의했겠죠.
그렇죠. 그럴 공산이 커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은요. 이달 초에 스위스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한 상태인데
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 외무장관 회동에서 경제 제재 해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를 논의했을 공산이 크다고요.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핵 문제가 풀리면 미국과 이란 국교 정상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공산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외교 관계는요. 지난 19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태를 계기로 끊어졌는데 지난 연말 이란이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오고요. 또 이달 초에 두 나라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하면서 관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6월 말까지 이란 핵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면 그 다음으로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란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이란군이 화물선을 나포했다고요.
네. 미 국방당국이 확인한 내용인데 이란군이 화물선 한 척을 나포했습니다.
네.
나포된 화물선은요. 마샬군도 선적의 컨테이너 화물선 마에스크 티그리스호인데 이란 해군은 이란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사격도 가해졌다고요?
네. 이란 해군은요. 화물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경고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사격을 가하니까 화물선 선장은 이란 측 명령에 따라 순순히 이란 영해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나포된 화물선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졌나요?
네. 화물선이 현재 어디 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란의 파르즈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 측은 이 화물선에 탄 34명의 선원과 화물 내용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중국 소식 살펴보죠.
네.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통 폐합 작업에 나선다고요?
네, 중국의 현지 언론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
네.
중국 정부는 현재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영기업을요 40개로 통폐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통폐합 대상에는요 중국 석유화학과 중국 석유천연가스 같은 대형 석유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국영기업 통폐합에 나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중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베이징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 국영기업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영기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과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또 정부 관리가 개입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요. 고속철 제조사인 베이처와 난처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지난해 말 이 두 회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하나로 합병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고속철 회사가 된 세 회사는 최근 영국에서 고속철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석유업계에서도 통폐합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중국 석유화학과 중국 석유천연가스가 양대 석유기업인데
네.
이들이 합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 방안대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움직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시장은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하이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지난해 말부터 중국 석유화학과 중국 석유천연가스가 합병한다는 소식은 나왔는데요. 이 두 회사 주가도 그동안 7배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원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29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8도. 개성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5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1도입니다. 청진도 역시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요 미국 소식을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기획으로 영화를 듣는 미국사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His Majesty King George II is very grateful for your support. To be enough to remind you all that France is our enemy.
이때 영국군 장교가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